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삶,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구원을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는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그치는 것,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기에 우리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입술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생명의 말씀을 또 붙들어서 시기하는 그 마음 그치고, 또 입술의 그 원망과 불평들,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한다고 함께 권면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요. 예,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아마 의미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그 죄된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의 그 악함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악한 마음 속에서 그 죄된 본성으로 나오는 그 모든 입술의 말들, 악한 그 말들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쉽게 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지요. 죄 많은 사람의 그 마음과 입술은, 그 습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의 시기함을 그치고 또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삶.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참 귀한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시기와 입술의 원망, 불평을 그치는 것이 신앙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시기하는 마음을 그치고 우리가 입술에 그 원망과 불평들 멈추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이제 마음은 변화해져서 그 마음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멈춰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찬양,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돼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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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성경입니다. 감옥입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부유한 데서 지금 쓴 것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외로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음에도 그는 지금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생명이 재물처럼 부어지고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과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저 단순히 내 마음의 그 악함들, 내 입술의 불평과 원망들,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 미움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진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감정을 억지로 쥐어 짜내면 되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계획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쁨, 이것은 내 어떤 의지와 내 뜻, 내 계획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구약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 나라, 지금 네가 속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당할지, 정말 참혹스럽게 패망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힘겨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강대국 바벨론 그 침략으로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얼마나 심한 고통과 슬픔에 놓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멸망의 예언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과 그 슬픔, 아픔들이 있다고 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기뻐하겠다라고 해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얻는 기쁨.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척박한 감옥에서도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힘과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는 기뻐할 일이 생길 때만 사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에 서면 여러분들은 저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잖아요. 다 얼굴이 보여요. 주일날 예배 때 처음부터 얼굴 찡그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들어오셔서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도 계세요. 졸고 계시는 건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다 마치고 식사 시간 우리 친교 시간 내려가서 그때는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는지요. 표정이 밝아져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 밑에서 선물이라도 주면은 너무나도 기뻐해서 예.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외부의 환경이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해 주는 것이 있다면 일시적인 그런 만족에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러나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아픔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구원을,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면 일시적인 우리의 상황,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그 기쁨,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그 기쁨과는 다른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그 기쁨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한 주님이 그 약속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쁨은 얻을 수도 있고 또 사라지지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기쁨 속에 거하십시오. 반면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마음 중심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여러분 그것으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변 환경에 슬퍼할 일 없어요. 아니 슬플 수 있지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입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시기와 입술의 원망, 그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시기와 시비가 변해서 사랑과 온유의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입술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 찬양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얘기를 할게요. 그분들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서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어느 교회 전도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 인도자도 있고 하여튼 다 대부분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래도 목사라고 저한테 와서 속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월급이 적다.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요. 주변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분 표정이 어두운 거. 성도라는 사실에 누가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참 물론 힘들지만 일하는 게 쉽겠어요? 다 힘들죠. 다 힘들죠. 그런데 늘 감사하세요. 그렇게 돈 많이 주는 직장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월급으로 이 페이로 그래도 월세도 낼 수 있고 또 이 환경에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든 일 속에서도 묵묵히 기쁨으로 일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이 빗대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상황, 시대, 세대 다 힘들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충분히 마음이 힘겨울 수 있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 있고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도 순종하게 하시고 내 입술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에 통제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에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쁨이 변화되어 선포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동일한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더욱 기쁨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